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에 걸쳐서 이 죄론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아, 그거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떠세요? 확 마음에 와 닿으세요? 이 내용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떠십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보통 때 1시간 반 했으니까 1시간만. 개혁주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기도예요, 기도. 물론 개인적으로 많이들 기도하고 계시지만 정말 저희 교회가 좀더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참안 해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신앙을 너무 지적인 충족으로 편중하는 거예요. 그거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런데 기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노우스코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나의 네페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진짜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은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감격해서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단 1초도 제대로 갈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맛본 그 하늘의 영광을 더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천국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바르게 잘갈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나는 너무나 바빠졌다. 종교개혁을 하고 얼마나 바빠졌겠어요? 나는 너무나 바빠졌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이게 정석이라고요. 나는 너무나 바빠졌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줄였다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 바빠졌다. 그래서 난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도대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요 앞에 있는 등을 꺼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남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낮에 혹은 여러분의 일과 중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시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뭐 소원을 들어주니까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아예.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낼수 없는 분이 새벽에 와서 좀 잠을 들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달 가까이 인간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필드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직접 목회 필드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전 경험을 쌓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필드 에듀케이션 학점 1학점을 준다고 이렇게 해놓고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꼬박 그분하고 같이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노트 필기한 거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절대 설교할 때 정확한 선을 긋지 말아라. 사람들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어떤 금을 그어버리면 혹시 그금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더라도 살살 달래가면서 해라. 정확한 금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 설교 길게 하지 말아라.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하지 말고 나누어서 오래 할 생각하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도 오래 할 생각하고 반씩 나눠서 짧게 해라. 길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놔뒀다가 사람 많이 모이는 주일 설교 때 꼭 써라. 그리고 부흥회는 항상 강사 불러다 써라. 부흥회 혼자 하면 몇 달치 설교거리 다 날라간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한다. 죄에 대해서 3주만 계속해서 설교하면 교인들 반은 다 나간다. 이게 이분이 몇십 년 목회 경험상 터득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걸 제가 노트 필기한 거거든요. 저는 참 나쁜 학생이죠.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분에게서 배울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거. 죄인들은 자기의 죄가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면 처음에는 반성하는 듯 하다가 이내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그런다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정말 듣기 싫어해요. 자기를 자꾸 찌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마치고 죄론에 대해서 아예 끝내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은 2장 4절의 그 대반전 호, 대, 벗, 그러나 그 부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호대 그러나 하고 대반전이 있다고요. 마치 로마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쫙 기술해 놓고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젠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죄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놓고 호대 그러나 하고 이 대반전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를 제가 미루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고 제가 몇 번 설교한 내용이지만 아주 마무리를 딱 짓고 그러고 가려고요. 지난주에 제가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성공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주까지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거듭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실패하는 삶을 산다면 난 이제 망고 강산이네.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난 이제 뭐 그냥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오히려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가 우리 육신의 불가능한 실존을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까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절대 지옥 못 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나는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 질문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대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드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능력을 부연 설명해 나가는 게 지금 2장이란 말이에요. 2장에서 이렇게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러나 우리를 건져낸 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 여러분은 절대 아무리 지금부터 죄를 지어도 지옥에 못 갑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원리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맞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 못 간다. 그러나 진짜 믿는 자는 그렇게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진술하는 내용이라고요.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제가 6장을 한번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절에서 질문을 똑같이 하죠?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했던 질문이에요.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까지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이런 데다 밑줄 긋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거듭났으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12절부터예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럴 수 없다.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찾아서. 11절은 지금 앞부분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그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살려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12절은 그러므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죽을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잘 보세요. 죽을 몸. 성경에서 몸,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습관화되어버린 인격, 기능, 능력, 이 모든 것을 육신, 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죽을 몸이다 그래요. 죽을 몸.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죽죠 우리 몸이? 우리 몸은 왜 죽어요? 이 몸뚱아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죽어요. 영이 안 죽어요. 영이 안 죽어요. 우리는 이 죽을 몸뚱아리를 갖고 있다고요. 죽을 몸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몸뚱아리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죽을 몸에 너희들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몸뚱아리,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꺼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몸뚱아리, 죽을 몸뚱아리를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살인을 한 자는 다 썩어가는 시체라도 죽은 그 시체를 이 사형수하고 같이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냄새와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거에 휩싸여 있었겠어요. 이 몸뚱아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영이 들어온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지금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으시면은 여러분은 지금 아직 영이 띄어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 몸뚱아리가 그냥 어떻게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있죠. 이 몸뚱아리, 이 죽을 몸뚱아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을 몸뚱아리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1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죄를 절대 못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금 로마서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죽을 몸,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절대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기셔야 된다 그래요.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상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Not able not to sin에서 able not to sin이 된 거라고 그랬죠? 죄를 안 지울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able to sin이었죠? 근데 죄를 짓는 바람에 not able not to sin이 됐잖아요. 죄를 안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아예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not able to sin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울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몸뚱아리가 우리를 자꾸 이겨요. 너무나 이 죄에 익숙해왔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우리를 자꾸 이겨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상태예요. able not to sin.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계속 져요.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한다고요.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에요. 우린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죠. 아,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실망한다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로 가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로 딱 숨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는가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좌절해서 십자가로 가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셨습니까? 라고 감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프란시스 셰프하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주장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감사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못 이겨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숨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이 십자가로 딱 숨어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짓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죠. 십자가로 갑니다. 감사드려요. 근데 또 똑같은 죄를 져요. 분명히 진다고요. 반복해서. 또 십자가로 도망가요. 면목 없죠. 그때는.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또 죄를 졌는데도 또 용서해 주신다니요. 십자가는 용서 아니에요. 또 가요. 감사하죠. 근데 또 가요? 계속 가요? 그거는 감사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절대 감사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자리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야 이제 만고강산이구나, 야 마음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은혜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은혜와 감사와 믿음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회개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구원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믿어야 돼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하나님이 분명히 끌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야 돼요. 분명히 끌고 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칭의도 성화도 영화까지도 분명히 믿음으로 된다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팔다리를 안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팔다리를 움직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인간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속 실패해요. 실패하고 실패해요. 실패하면은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나의 이 추악함, 나의 불가능함.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군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요. 그 변해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삶이나 여러분이 조금 조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삶이나 여러분의 전체의 삶은 모두가 여러분의 거룩, 이 선을 만들기 위한 촉매제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실패보다 일어나서 한 발짝 더 걸어가는 것도 유익이에요. 일단 거듭난 것이 확인된 사람은 모든 게 다 유익이에요. 그러나 한 방향을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것도 다 내 실패까지도 나의 선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된다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죄 짓고도 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자예요.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월드컵 8강까지만 올라가면 선수들을 다 군대 면제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4강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현역 선수를 뛴 애들이 다 군대가 면제됐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군대에 간다는 것이 마지못해 하는 의무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울타리를 쳐주고 나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한 섬김의 기회인가? 내가 만일 나의 젊은 날에 군입대를 면제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면 왜 나에게서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가는가 하고 단호히 거절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거나 백범 김구 선생의 일가 친척이거나 아니면 방위 출신이거나 그럴 거야. 군대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너무나 그냥 짜증나는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로 아직까지도 의무로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얻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또 나를 쳐서 또 이겨.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아직까지도 의무를 갖고 계시다면 더 깊숙이 우리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더 공부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을 악이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요? 예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생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칸트가 말한 그 뻥 뚫린 구멍, 파스칼이 이야기한 인간이 갖고 있는 심심함, 밀란 쿤데라가 이야기한 무슨 돈테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하나님이 죄다 그래요. 악이다 그래요. 그걸 니들이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은 죄예요. 악이에요. 그 은혜를 아세요. 그 복음을 먼저 깨달으세요. 그래서 그 감사로 먼저 가셔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웅덩이 파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다 실패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계속 실패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절대 실패만 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진시황이 아방궁 져놓고 불로 초까지 구해다 처먹으면서 살았는데 죽을 때 만족하면서 죽었나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야 나는 이만하면 참 행복하게 살았어 만족해 하고 죽었나요? 아니 엊그제 그 여자 탤런트 자살했잖아요. 아주 인기 있는 탑 탤런트고 영화배우였잖아요 여러분. 왜 그분이 자살을 했을까요? 왜 정몽원 회장이 자기 회사 사옥 꼭대기에서 투신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시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죄며 악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바가지로 욕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웅덩이 팠잖아요. 율법 지켰잖아요. 사마리아인 열심히 웅덩이 팠어요. 남편 다섯 갈아치웠잖아요. 안 됐잖아요. 계속 목 말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돼요. 그분이 생수니까.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악한 습관, 못된 성품 끊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이 복음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꿔간다고요. 그것이. 그 십자가의 감사함을 아시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감사함을 아시는 분들에게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 요 정도는 알고 가자고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아주 짧은 한 두 절만 우리가 머릿속에 딱 심어놓고 있자고요. 일단 정말 우리가 감사를 안다면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들어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불의의 병기라고 그래요. 병기는 뭐예요? 전쟁할 때 쓰는 무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 감사함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선포를 듣는 순간 어떻게 이 마음이 찔려서 죄를 짓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만큼 성화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성화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개판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개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했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냥 강조해서 써놨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기뻐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멜로스란 말이거든요. 몸 전체예요. 몸 전체. 그러니까 마음을 비롯해서 눈, 코, 입, 손, 발 모두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사탄을 두들겨 패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전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거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이거 보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자꾸 불의의 병기로 들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했다고요. 여러분의 눈을 의의 병기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을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감사를 아는 자라면서요. 예, 그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그게 어떻게 돼. 하지만 진짜 감사를 아는 분들은 그래, 이제 내가 감사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전전긍긍한다고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의의 병기로 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겨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내심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 참아요,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다. 우리의 혀를 의의 병기로 들이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그냥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이 세치 혀가 우리를 전부 불태워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고보 3장 2절 보세요. 우리의 이 지체 전부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입에 붙어있는 욕 같은 거 의도적으로라도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남 욕 하지 마셔야 돼요. 이 세치 혀로 우리는 살인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패가지고 야 난 너무 맞았어. 너무 자존심 상해.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혀를 놀려가지고 그 사람 모함하면 그 사람 죽어요. 이 혀의 위력은 그래요. 저도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랄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제 낮에도 그 말도 안 되는 지랄을 떠는 목사들을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랄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혀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들이셔야 돼요. 감사함을 아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의의 병기로 들이세요. 마음을. 마음도 여러분의 지체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마음부터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들이셔야 돼요. 마음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열거해 드린 것들을 잘 지키셔야 마음을 겨우 잡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지 맘대로 나가냐고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 이성을 갖고 얼마나 지 맘대로 죄를 짓냐고요. 마음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가고 만진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잠언 4장 23절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에 내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염려와 근심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자다 그래요.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분이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더 배우자고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세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업 망하면 어때요? 끝까지 거. 갑자기 봉숭아학당이 끝까지 거. 아, 끝까지 거 망하면 어때요? 굶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풍요의 땅 미국에서 굶지 않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같이 돕자고요. 밸런스는 천불밖에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되겠죠. 돕자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무리예요. 한 무리. 한 공동체예요. 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다 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 내 거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면 아니,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넌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넌 내 거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그런 소극적인 대처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세요.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일, 이런 간증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과거에 있었던 상처, 왜 그런 걸 생각하시냐고요. 우리의 이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만큼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시편 1편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주야로 늘 24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하나님으로. 주야로 묵상한대잖아요. 주야로.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늘 좋은 책들 많이 읽으세요. 경건서적 읽으세요. 신앙서적 읽으세요. 엉뚱한 거에 시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엑사그라죠. 하나님 앞에 건져 올리는 시간.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라 그러시잖아요.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남 칭찬 많이 하세요. 욕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좀 더 적극적인 매일매일 24시간 주야로 주야로.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약발 떨어지면 트레스디아스 가야 되는 거예요. 약발 떨어지면 수련회 가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시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보약 한 점 먹어야 되겠다 아닙니까? 밥을 잘 드세요, 평소에. 그게 보약 아닙니까? 잠깐 잠깐 그렇게 약으로 여러분을 연명해 나가신다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야로 24시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복음이 녹아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농축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과 영이 있다고 그랬죠? 육, 몸, 죽을 몸, 이제 몸뚱아리, 사망의 몸뚱아리, 영.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그러죠. 이 성령의 소욕, 이 영이 더 자라나면 이게 질 거 아니에요. 이 영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이 영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영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도덕 강연이나 좋은 책이 여러분의 영을 자라게 못해요.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거품 물고 10번 쓰러졌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어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성령 체험 많이 한다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육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죽을 몸, 이 몸뚱아리, 이거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몸뚱아리 벗겨주는 그날 기다려지지 않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비다, 나사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진짜? 야, 이제 끝났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야, 잠깐 할 일이 있다. 잠깐만 내려갔다 올래? 아, 난 못 내려와요, 저는 진짜.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 여기를 어떻게 또 내려와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기적이다! 그러고 쫓아간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저주예요. 아까 밥 먹으러 갔더니 무슨 생식집에 크게 붙여놨다고요? 100세까지 사세요. 그건 저한테 저주예요. 이거 먹고 100세까지 살라는 거 아니에요. 100세까지 사세요. 저한테는 저주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이 죽을 몸 죽여가는 거예요. 이 죽을 몸과 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다 소멸되어 버릴 것들 역시 다 죽이면서 가는 거예요. 다 죽여가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처. 여기까지 이제 죄론을 마치고 당분간 우리도 부응해야 되니까 죄에 대한 설교는 그만하고 다음 주부터 그 놀라운 대반전 호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